우리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둘의 어떤 적용 사이에서 혼란하고 어떤 경우에는 복음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부분들에게 자유하지 못하고 옛 언약이 오늘의 복음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할 동일한 법으로 이해를 함으로 구약과 신약의 율법과 복음을 적당히 융합해서 신앙하는 어정쩡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올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이 로마서는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즘도 구약의 절기들이나 명칭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요. 은혜보다는 법에 얽매이는 삶에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법률은 개정되었고 공포되었고 자유는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이후에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 6장에서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되던 관계를 좀더 밀접하고 가까운 혼인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예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왕왕 보는데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사야서 54장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 상반절이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결혼한 신부로 표현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친정집을 잊으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역시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으로 묘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교회가 완성될 마지막 시대에 예언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망라해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아내 된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다시 살아있는 남편과 죽어서 끝나버린 부부 관계를 비유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관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관계로 인해서 현실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계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과거의 향수에 젖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애굽을 추어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망했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과거의 죄의 유혹을 추억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도 잘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죄가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지 떠나온 과거의 추한 부끄러운 영광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권면입니다. 죄에 사는 사람은 아직도 죽음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요 옛 죄에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의 결과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열거한 후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에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옛 남편인 죄되게 하는 율법은 예수 기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신랑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는 신앙적 성결과 충성을 드리는 한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요 남편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끌어 가실 분임을 믿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순결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지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인데요. 상대가 죽은 부부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우리의 자유를 묘사합니다. 사람은 어떤 죄에서든지 죽으면 법적으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죄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것이 이 세상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6장 2절에서 3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죄의 법이 효력을 가지지 못함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6절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율법이 살아있을 동안만 정죄의 도구로 역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는 평가는 어느 법에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법도 그렇고 성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듯이 역시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먼저 결혼이라는 제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국한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비신앙의 사람들이 비록 왜곡되게 결혼을 영혼과 연결하지만 그러한 혼례는 역시 육신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전서 7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기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이 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 전서 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녀의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서 7장은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고린도 전서 7장 39절에 라는 당부를 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원리를 율법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편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을 말하고요. 아내는 당연히 이 율법에 매여 사는 모든 사람을 비유하고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우리가 앞으로 상고하겠지만 10장 4절에 그렇게 율법은 예수님에게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바 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바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결국 율법은 장사된 것입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의 역사를 세례를 통해서 이루었으므로 또한 각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시대에는 즉 율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과의 혼인관계는 이미 청산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3절을 오늘 본문에 그랬는데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혼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율법의 시대에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귀중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율법은 살아있었을 것이고 정죄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었을 것인데 율법과 함께 죄에서 자유하고 새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결혼해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율법의 정죄에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엄청난 사랑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자들마다 이제는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는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은 즉 다시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죽은 법에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으로써 산 생활, 천국에 살아있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당부를 연이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육의 사람이 죽었다면 당연히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삶이 있을 것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과거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사실에 감격하라는 당부를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4절에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대로 6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런 고백과 같이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 죄를 향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의를 향해서 다시 살 것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권면해서 이르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6장 13절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르기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렇게 경고하였었습니다. 6장 21절이었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전에 죄와 더불어 생활할 때에 사망이라고 하는 달갑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 기도라는 완전하고 충실한 남편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 절에도 계속이 되고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5절에 그랬잖아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살게 만든 인생이 결국 범죄함으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과 죄와 연관된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과거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어찌 보면 대단히 모순되게 들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할 수가 있는가? 뒤에 가서 바울은 뭐랍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게 되는가? 앞뒤가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만은 뒤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가 무엇인가를 율법이 규정하고 나서 이제 그 금지된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우리 지체의 죄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선한 것이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더욱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참외를 사다 놓았다. 이것은 할머니에게 드릴 것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냉장고에 참외가 있는 것도 몰랐고 훔쳐먹을 생각조차 안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냉장고에 참외를 먹으면 안 돼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냉장고에 참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구미가 땡기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식에게 유혹을 받게 되는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마지막 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6절이죠? 그러니까 7장 6절하고 6장 6절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자, 이 6장 6절의 증거를 바탕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육의 사람이 예수도의 죽으심의 일체가 되어서 죽고 물에서 일으킴으로 부활에 또한 일체가 되는 과정을 말한 바울은 죄의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육의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삶의 비교를 이제 다음 장, 8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8장 5절, 6절에 그랬는데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이 서로 대칭이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5절, 6절 상반절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을 서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대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에 그랬는데요. 죄의 사람은 죽기까지 형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죄의 대가인 죽음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 죽음에 믿음으로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분명한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6절 하반절이죠. 바울사도는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말씀이죠.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내용을 역시 고린도전서 중에서 증거하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 즉 정죄에서 자유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나를 정죄하던 율법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죄의 관습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정죄하는 무서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도 그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육신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하는 우리의 철저한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요청이 주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새로운 삶에도 주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여기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는 여전히 허약할 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난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한 대로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여기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총괄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기도에까지도 말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은 그 고민하는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쫓아 사는 것,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죽고 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탄식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위하여 말씀에 의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어야 된다. 또 이걸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요. 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영원히 자유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와 계시지 못하는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뭘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밥티스마라고 하는 세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의지를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쫓아 신령한 열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열매들을 계속 맺게 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비록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해서 잉태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율법과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또 여러분 현실적으로 확신함으로 이 약속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림으로써 육신의 죄의 삶을 정복하고 이기고 의로운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